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님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님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신 것은 주신 만큼 또 가진 만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하늘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베푸신 은혜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줄 아는 겸손함과 영안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2015년 한국을 뜨겁게 달군 이야기는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입니다. 금수저는 부모님의 재산이 많아 그 덕으로 취직도 쉽게 하고 집도 살 수 있는 운을 타고난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흙수저는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고 도와줄 여력도 안 되는 평범한 부모를 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축구계의 대표적인 금수저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두리 선수입니다. 그는 종종 축구 인생을 살면서 항상 편견과 싸워왔다고 했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차범근 선수였습니다. 차범근은 다 아시다시피 차붐이라고 불리며 독일 프로축구를 평정한 한국 축구의 영웅입니다. 차붐의 아들인 차두리 선수도 축구선수로 살았으니 축구선수의 축구판에 금수저라고 불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해 말 완전히 현역에서 물러난 차두리 선수가 그 편견을 벗어던지고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도자 연수를 위해서 내일 14일 독일로 떠나 그의 축구 인생 2막을 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터뷰에서 차두리 선수는 한국 사회의 화두인 금수저에 대한 솔직한 심정,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식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서 인터뷰한 기사 가운데에 제 마음에 참으로 와닿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금수저를 손에 쥐고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금수저로 지론이 있다면 금수저는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다. 금수저가 욕심을 내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진다고. 가지고 태어났으면 베풀고 주위를 둘러봐야 한다. 욕심을 내고 더 가지겠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나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준다. 축구뿐만 아니다. 모든 분야의 금수저들은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보셋은 타고난 금수저였습니다. 타고난 금수저 이스보셋과 그의 군장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보셋의 이름의 뜻은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는 몰락하는 사울 왕가의 두 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에 의해 배신당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보셋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이스보셋이라는 이름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대변하는 인격이요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모두 전사하자 사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과 형제들의 죽음은 사울 가문을 폐하고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욕심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사울의 대를 이어 왕통을 유지하려는 허탄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왕이 된 이스보셋은 요단 건너 마하나임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 버리고 요단강 건너편의 도읍을 정할 정도가 되었으니 사울 가문은 거의 몰락 직전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 가문은 사울이 왕이 된 지 40년 이대에 걸쳐서 쇠퇴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보셋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쫓으며 섬겼습니다.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였습니다. 비록 사울이 몰락하기 직전이긴 했지만 이스보셋은 그래도 백성들로부터 여전히 왕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는 겉으로는 왕으로는 큰 허물이 없는 성실한 그런 통치자로 보였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의 도움으로 왕위에 추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후 사울의 아내였던 첩 리스바와 통관을 합니다. 군장 아브넬의 이 같은 부도덕한 행위는 곧 죽은 사울에 대한 모독이요,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의 큰 수치요,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군장 아브넬의 잘못된 행실을 꾸짖었습니다. 이론에서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는 왕과 신하로서의 믿음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스보셋 왕정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런 뛰어난 장군의 지지 기반 위에서 간신히 정권을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보셋 정권은 이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4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는 들었을 때 손에 맥이 빠진다, 맥이 풀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보셋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은 이스보셋에게 군장 아브넬은 실질적인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이 이렇게 맥이 빠진 이유는 아브넬은 사울 제위시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으며 사울의 숙부인 넬의 아들로서 사울과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아브넬은 발빠르기로 이름난 요압의 아우 아사엘을 죽인 매우 뛰어난 그런 용사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 사울을 호위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울이 전사하자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아브넬의 힘을 등에 업고 왕위에 오른 이스보셋으로서는 그의 후광이 적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아브넬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윗과 국가 통합을 위해 협상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보셋은 심각한 정치 위기 속에서도 어떤 대책도 없이 있다가 무기력하게 죽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는 표현으로 볼 때 아브넬의 죽음이 가져온 충격이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장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이스보셋의 두 장군의 등장은 새로운 예상을 우리로 하여금 예상케 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최고 실권자인 아브넬은 죽었지만 이스보셋에게는 여러 장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윗에게 즉각적인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스보셋을 암살함으로써 이러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장군은 이스보셋을 돕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죽이기 위해서 등장한 것임을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아나는 고통 중에라고 하는 뜻의 뜻이 있으며 레갑은 말 타는 자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에롯은 원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에 딸린 성읍으로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가나안 남부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베냐민 지파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부에롯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베냐민 족속에 귀속이 되었습니다. 3절의 기록과 같이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본문이 기록될 때까지 그곳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부에롯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바아나와 레갑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으로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은 이스보셋이 이러한 이방인들을 군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대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순수한 베냐민 지파에서는 인재를 등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보셋의 왕가가 약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스보셋의 암살이 베냐민 지파와 부에롯 사람들 사이에 심화되었던 갈등의 결과인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때 부에롯 사람들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 낯선 곳에 우거함으로 사울 왕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기회가 주어지자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부에로 출신인 바나와 레갑이 사울의 하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계획적으로 죽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사울 왕가의 완전한 종말을 고해하게 된 원인이 바로 사울의 범죄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2절과 3절에서는 이스보셋의 암살자 림몬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본 4절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왕이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사울의 두 후손 이스보셋과 므비보셋이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림몬의 아들들이 왜 므비보셋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스보셋만을 제거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그 이유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므비보셋이 할아버지인 사울과 아버지인 요나단의 죽음을 접했을 때 므비보셋의 나이는 5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 5년 정도가 경과한 후 이스보셋의 왕위에 올라 2년을 통치한 사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 므비보셋의 나이는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므비보셋은 쩔뚝발이 불구자였고 게다가 어린 나이로서 인해 사울의 후계자로서 왕위에 오를 자격을 상실한 불쌍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림몬의 아들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져 있었던 것을 밝히기 위함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4절에서 므비보셋을 소개한 데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에는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레갑과 바아나에 의해 이스보셋이 암살되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볕이 쬐일 때쯤에 이 말씀은 이때는 땡볕이 내리쬐는 정오인 것을 알게 합니다.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시간에 햇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일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므로 낮잠 자는 것이 일종의 습관이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보셋은 너무 태평스럽게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참모들을 불러 모아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로 볼 때 이스보셋은 지휘력과 판단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군장인 레갑과 바아나가 이스보셋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그리 그들의 신분상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했습니다. 원문상의 표현을 본다면 그 배 안으로 일격을 가하다, 그 배 깊숙이 칼을 찔러 넣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장군은 이스보셋의 배에 칼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작심하고 두 사람이 동시에 함께 찔렀음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3장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할 때 배를 찔렀던 것처럼 당시 암살 방법으로서 배를 찌르는 것은 일반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밀 부대에 담아서 몰래 이스보셋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스보셋의 집을 빠져나온 이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아라바 길로 도망쳤습니다. 아라바 길은 갈릴리에서 사해 바다에 이르는 요단 골짜기 지역으로 나 있는 길이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 한적한 길을 택한 이유는 여행자들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으며 아브넬이 남유다에서 요압에게 기브온 전투에서 패하고 마하나임으로 돌아가던 중에 지나갔던 그런 길이기도 했습니다. 즉 헤브론과 마하나임 사이에 위치한 이 아라바 길은 다윗 왕가는 흥하고 사울 왕가가 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지닌 그런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림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사울로부터 다윗에게 주심으로 복수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복수를 하시되 사울왕의 유일한 계승자인 이스보셋을 제거함으로써 사울왕가의 대를 완전히 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표현하며 다윗은 자신들의 주인이요 온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살인을 다윗을 위한 여호와의 복수로 규정함으로써 큰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암살당하는 사건을 다룬 5절과 8절에 이어서 9절과 12절은 다윗이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는 이스보셋의 암살자들을 처형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9절부터 11절은 암살자의 죄를 규정하는 다윗의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레갑과 바하나 형제의 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처형을 명한 것은 자신이 이스보셋의 죽음과 무관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런 자들에 대한 형벌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이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맹세를 할 때에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신 한 자신의 말은 분명히 지켜질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그 맹세가 절대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지신 이 말은 대속하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값을 지불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체물을 줌으로써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대속의 개념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 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과거에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적대자들이 자신을 죄우던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건져주셨음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은 자신의 안전이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레갑이나 바나와 같은 그런 기회주의자들의 인간적 술수는 전혀 필요 없음을 알게 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다윗은 사무엘하 1장에서 보상을 기대하고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렸던 아말렉 사람의 최후를 회상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원문으로 볼 때 자기 생각에만 빠져서 혼자 좋아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윗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그 목을 가져와 자신에게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패역무도한 그런 기회주의자 레갑과 바아나도 이 아말렉 사람과 동일한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0절 후반절에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내가 그에게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을 주려고 그를 시글락에서 죽였다고 고한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악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은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같은 행동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예시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아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레갑과 바아나를 악인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던 자, 않았던 사람, 그런 의미하는 것으로 법에서 사용하는 그런 법률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죄한 자와 동일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에서 왕국을 세운 일이 여호와 앞에서 정당한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본문에서 결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림몬의 아들들의 행위와 이스보셋이 당한 일만을 비교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편 아말렉 사람의 진술 가운데서 1장 9절에서 사울이 전쟁터에서 스스로 죽여달라고 말했던 급박한 상황과 비교해 볼 때 4장 7절에 침상 위에 있는 이스보셋을 죽인 림몬의 아들들이 더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스보셋을 단순히 이스보셋을 의인으로만 표현하는 데에는 사울의 경우와 달리 이스보셋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그런 사실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범죄가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한 아말렉 사람의 죄보다 더 중하다고 선언한 근거는 죽인 대상이 왕이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왕으로 모시던 자를 자신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배반하고 죽인 그들의 불법성과 잔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인 림몬의 아들들에게 최종 판결을 이제 내립니다. 다윗이 이스보셋을 살해한 림몬의 아들들을 처형한 것을 사울 왕가의 추종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적 유화책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이 이스보셋의 죽음과 무관함을 선포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정 왕국이 결코 이런 기회주의자들의 악행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죄는 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땅의 회복까지도 염두에 두고 처형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12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함에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다윗은 암살자들의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이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의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그들을 매달았습니다. 이 같은 처형 방법은 당시에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죄인의 시체를 매다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체를 헤브론 목가에 매단 것을 볼 때 그것은 사람들이 많아 모이는 공공장소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백성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신의 신정왕국은 앞으로는 공의로 다스려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이 이스보셋을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림몬의 아들들은 보상을 기대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옴으로써 이스보셋을 욕되게 했지만 다윗은 그 머리를 장사 지냄으로써 이스보셋을 영화롭게 처우하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부터 죽기까지 한순간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진 적이 없고 오직 타의에 의해서만 그렇게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스보셋의 머리가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이스보셋이 명목상의 왕일 뿐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넬의 뒤를 따르는 무능력한 존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장에 나타난 아브넬의 피살 사건에 이어서 4장에서도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은 다윗의 마지막 정적이 제거되었다는 의미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사울 왕가의 완전한 패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을 죽인 암살자들이 이스보셋의 군장들이며 또 베냐민 지파와 연루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사울 왕가가 자신의 측근들에게서도조차 불신을 얻고 있다는 사실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개함으로써 이스보셋 사후에 사울 왕가는 더 이상 정상적인 왕위 계승자가 없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울 왕가가 패망의 종착역에 도달한 반면에 다윗 왕가는 본격적으로 강성함에 들어섰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가의 패망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한편 다윗은 3장에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신앙적인 자세를 잃지 않고 바른 본을 보여주었듯이 또한 4장에서도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신앙적인 자세를 바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림몬의 아들들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는 없다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인간적인 모략을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합당한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정과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 목을 베어 다윗에게로 가져갔습니다.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암살한 것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사울의 악행에 대한 복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사울의 악행에 대한 복수의 차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아브넬이 죽음으로써 더 이상 사울 왕가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기브온 사람들의 원수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보셋과 적대의 관계에 있었던 다윗에게 이제 자기들의 공적을 인정받아서 통일 이스라엘에서도 한자리하려는 그런 권력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바아나와 레갑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포상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악인으로 규정했다는 그 표현으로 볼 때 그 말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있지만 만일 다윗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그때는 다윗의 목도 베어 블레셋으로 가져갈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들이 비록 자신의 대적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기뻐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왕국에서는 이처럼 기회주의적이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울리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주장만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봉사란 교회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기회주의적이거나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데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데마는 한때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도에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쳐오자 바울과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회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가정에 또 교회에 필요로 하는 일꾼은 타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엎드릴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쁜 신앙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 헤브론에 이른 바나와 레갑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생명을 위하여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아부입니까? 이건 아부의 차원을 넘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술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나와 레갑의 이 말은 마치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에 매우 투철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행위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거룩한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합니다. 실로 바나와 레갑의 말만 듣고 보면 그들은 신앙에 기초한 역사관을 가지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런 대의명분으로 이스보셋을 제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양봉 의미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가증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11절에서 악인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포상하기는커녕 도리어 극형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늘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악인의 종말을 신앙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엄한 형벌로 바나와 레갑을 처단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수족을 절단하고 그 시신을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 곁에 정중하게 묻어 주었습니다. 헤브론 못가는 우물과 쉼터가 있는 곳으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옵니다. 다윗은 이러한 헤브론 못가에 이들의 시신을 매도 닮으로써 악인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온 백성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본받을 만한 내용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또한 본문에서처럼 악인들의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도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을 처음 가지면서 그런 의문을 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사람을 죽이고 죽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까? 좋은 말씀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에 이처럼 비참하고 추잡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한 번쯤 우리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거울 삼아 악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 계획 속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전쟁이든 평화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야 할까요? 이스보셋입니까? 아니면 바나와 레갑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윗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들을 들어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쓰임에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앞에 엎드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별 특별한 생각 없이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만방자해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좌절과 깊은 수렁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계셔서 선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육체의 생명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던질 줄 아는 사람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주를 위하여 몸을 던질 줄 아는 힘,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다윗처럼 주를 위해 목숨을 던질 줄 아는 그런 힘,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까이 또 더 가까이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위와 한파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일의 제재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와 또 추위와 건강과 죽음과 실직과 많은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한 욕심의 충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주를 가까이 하며 짧지 않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경륜과 그 계획 속에 이끌려 맡겨주신 사명에 살고 기쁨에 살고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